말이 중요해. 말에는 힘이 있어. 뭐 이런 말들을 한 번씩은 여러분 살아오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한국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씨는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말은 씨와 같아서 내뱉으면 그대로 결과가 돌아온다. 이게 속담이 됐다는 것은 살면 살수록 그게 맞다라는 것을 다 확인했기에 널 잊어버리지 않는 속담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겠죠. 성경에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 들어간 지 몇 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싶어가지고 미리 한번 정탐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명을 40일 동안 광야 그 가나안 땅을 쭉 몰래 둘러보게 해요.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기름진 땅이라고. 그렇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요새와 같은 견고한 성 안에 다들 살고 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거인처럼 키가 커서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대하기 너무 어렵다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치려고 하면서까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면서, 이를 봐야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다 반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행동, 그런 말들을 들으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하셨어. 내가 너희들이 지금 한 그 말, 내가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데 40년을 끌었고, 그들이 그리 걱정했던 태어난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동이 중요하지 말이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처럼 마치 말은 중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뭐 뻥을 튀기든지 거짓말 하든지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말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언어폭력이 여러분 실제 신체적인 폭력보다도 사실은 더 큰 상처가 있습니다. 주먹으로 날린 혹은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해도 좀 아프고 시간이 지나서 낫고 아물면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한마디 했던 그 비추 같은 그 말이 그 꽂혀서 평생을 떠나지 않고 마치 그 말처럼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런 존재처럼 믿게 만들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언어폭력이라는 것은 지어지지 않는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처럼 언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일은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내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반면에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욱 우리 교수님이 결혼 배우자로서 형제들에게 자매를 택할 때 이걸 보고 꼭 선택하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 예쁜 사람을 고르겠죠. 그런데 결혼 배우자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쁘고 고운 말을 쓰는 자매를 택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부부는 평생을 같이 살고 수 없는 말을 하는 관계인데 만일에 말을 예쁘게 하지 않거나 끊임없는 폭력적인 말이 계속 화살처럼 1년, 2년, 10년, 30년, 50년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운 말씨, 예쁜 말을 쓰는 사람을 신부로 택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매들 결혼을 잘 하려면 정말 결혼할 배우자로 이렇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물론 외모도 가꿔야 되지만 말투를 고쳐야 하는 겁니다. 부드럽고 힘이 되고 격려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꼭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 19절에 가서는 광야에 사는 것이 더 낫다. 다투고 이렇게 막 말로 이렇게 하는 큰 집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남부러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도 말이 그러면 차라리 싱글로 사는 게 낫다. 아니 가난해도 좋으니까 혼자 조용히 있는 게 사는 것이 낫다 할 만큼 그 언어의 이 부분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존재, 우리 인간의 존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인간은 지어졌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심판하는 하나님처럼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할 그 장면만 딱 기록했을 뿐이지 심판하는 시대에 쓰여졌던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같은 그 선지서들 읽어보면 망할 때까지 끝까지 말 안 들을 줄 알면서도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고생하면서 막 벌거벗어서 까면서 예언하고 부인이 죽어도 울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요구하면서까지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하나님 지독하시죠. 끝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매를 그렇게 쉽게 드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공중에 새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언어에 있고 말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거예요. 물론 짐승도 수 없는 훈련을 시키면 그 알아듣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너무나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하나의 의미를 그래도 받아들이고 행동하듯이 그만큼 동물은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말하는 존재 아니 말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언어가 있듯이 그 언어가 생각을 하게 만들듯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 존재에 가장 중요한 밀접해 있는 우리 신체의 기능인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왕이면 감사하는 사람들 옆에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좋게 보이고 긍정적으로 상황이 해석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시작하면서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로 잘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크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항상 그 보좌에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찬송이 있고 영광이 있고 지혜가 있고 종기, 권능, 힘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히 하나님께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분께 영광이, 그분에게 영광이 있는 것도 이해되고 지혜가 있는 것도 이해되고 존귀나 권능이나 힘이 있는 것도 이해되는데 그 중에 감사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 이 말이 좀 새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만 찬송과 함께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계속 하나님께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이 들려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영원토록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천국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내뱉는 하나님을 향한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언어는 감사라는 거죠. 감사. 천국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가장 많이 내뱉어지는 언어의 토픽은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 우리가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우리가 살기 시작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언어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에서 사용할 영원한 언어인 그 감사가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성격이 똑같은 일이라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플래닝을 잘하는 사람, 계획대로 열심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마음 상하고 화나고 불평이 되고 원망할 일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성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도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근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고 힘든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니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도 처음 만날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깊이 만나면 본색이 다 드러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보이고 자꾸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기, 정죄하기 바쁘고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면서 말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다 자기에게 장단점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좋은 것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언제나 부족한 것, 그게 외모든지 지식적인 것이든지 사회적인 위치든지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지 관계없이 언제나 비교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들보다 못한 것만 늘 생각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부정적이고 참 가치 없게 보여지고 자기 인생은 불행하다고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말도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이죠. 물론 상황이 좋아질 수 있지만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아지겠습니까? 로또 하나 타면 모를까?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겠습니까? 사람이 바뀐다 하지만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내가 자기계발서 책을 많이 섭렵하면서 열심히 정말 업데이트 시켜서 완전히 새 사람 바꾸듯이 자기를 업데이트 시킨다 한들 내가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과 상황들을 이런 외적인 것으로 자꾸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입에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어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부족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죠. 모든 일에 언제나 상황적으로 보면 모든 것에 시간적으로 보면 always 언제나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킬 수 없는 말을 그냥 듣기 좋은 말이라고 그냥 성경에 기록했었겠습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겠죠.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답을 조금 읽었던 인용구절에 보면 그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적으로는 언제나 감사하는 게 가능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누리기 시작할 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나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에 있더라도 내가 수 없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할 만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언제겠습니까? 물론 환경적으로 돈이 많아지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대학 합격했을 때 기쁘지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또 공부할 때도 많고. 무사히 졸업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또 취준생활 하니까 또 괴롭고. 그러니 우리가 환경에 오는 감사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들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도 좋지 않고 나를 갈구는 사람도 있고 힘들고 나도 참 한심스럽고 하지만 그런데 감사가 그래도 있는 경우가 어떨 때겠습니까? 이런 나인데 불구하고 이런 상인데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해 줄 때 누군가가 나를 정말 위해 주고 사랑해 주고 격려해 줄 때 사랑받을 때 우리 그 순간에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가 되고 참 힘이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사랑을 받을 때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이 사랑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감사하게 되죠. 그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가 돌려져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가 떠나지 않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 계속 사랑을 대해주시면 가족도 자녀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바울이 골로새에 쓴 이 골로새서는 이 편지를 왜 썼는지를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이미 영접하고 믿었음에 불구하고 세상에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이들이 교인들이 계속 받아들이면서 막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헬라 철학을 받아들였다. 헬라 철학은 오늘날 자기계발서죠. 이렇게 이렇게 인생을 살면 행복해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지침과 같은 게 철학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똑똑한 지성인들이 말한 그 좋은 책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그걸 중요하게 드리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식들, 유대교 영향을 받아서 이런저런 날짜, 뭐 음식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걸 마치 잘 지키면 뭔가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한편은 천사 숭배처럼 신비로운 체험들, 우주의 에너지가 돌아다닌다 하면서 멍때리고 인격도 없는 뭔지 모르는 그 말도 안 되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모르는 그 떠다니는 에너지를 신봉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신비로운, 그러면서 뭔가 체험도 있겠죠. 그 신비를 따라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르침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금욕, 고행,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수없이 단속하면서 그렇게 몸을 괴롭히며 그렇게 단속하고 하는, 절제시키는 그런 금욕주의, 이런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좀 힘들게 하고 헷갈리게 한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다 했죠? 다 쓸데없는 일이다. 다 쓸데없는 거야. 그럴듯할지 뭐냐? 아무 효과도 없어. 내 안에 죄를 하나도 못 이겨. 산속에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이 땅에 내려오면 똑같아. 전혀 효과가 없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한 건 뭡니까? 너희들이 처음 받았던 예수님, 살아있는 인격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다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가지고 계신 그 예수를 붙들고 가까이 하면 되는 거라고. 예수라는 우물을 파면 되는 거지. 한 우물 파야지. 왜 다른 것에 기웃거리냐고. 예수로 충분하다고. 예수님을 붙들면 된다고. 그거를 사실은 강조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인생에.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랬으니 그 이후에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말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었어.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한 그루 나무에 예를 들지 않습니까? 나무가 옮겨 심었지만 뿌리를 잘 내려야 줄기를 뽑고 마침내 열매를 맺듯이, 예수를 영접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분 앞에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듯이 예수님께 깊이 뿌린, 예수 우물을 팔아, 한 우물 팔라는 거예요. 그 기분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요. 그리고 건물의 예를 들면서 또 다른 비유로, 건물이 잘 세워져야, 튼튼하게 세워져야 오래오래 가듯이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것은 처음 나온 사람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5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예수 받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그것에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무슨 가르침이겠습니까? 골로새서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붙들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그 가르침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무슨 믿음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굳게, 더 간절하게 갈망하며 가까이 하며 의식하고 그분이 마음 주시면 또 순종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굳게 믿음을 하면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그래서 감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얼마든지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보여주는 예를 하나 더 들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거든요. 옥중서신이라고 읽어지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옥에 있는 입장인 사람이 기뻐하라고, 다시 기뻐하라고, 항상 그것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비결을 말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관용을, 관용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 힘들고 상처 주고 삐딱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게 관용 아닙니까?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가까이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인하여 이런 관용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염려되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을 보면 염려가 되는 일이니까 염려하지 말라 했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라는 것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는 게 감사인데, 지금 염려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염려가 해결 안 되고 염려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마당에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계속 보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교리나 지식이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 있는 센텐스가 아니라, 내가 죄인되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행편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그 놀라운 사랑이 실제면, 그게 분명한 일이면, 그것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면, 여전히 그것만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눈물 날 정도로 주의 큰 사랑이라고 내게 분명한 일이면, 지금 염려할 일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할 제목같이 보여진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릴 때에는 그거 생각하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에 비하면 부스러기 같은, 내가 죄인되었을 때도 자기 하나밖에 아들을 죽게 하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그거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들일 것이니까 비교도 안 될 일이니까. 그러나 막상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려는 하고 있지만, 주도적인 나의 정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은 감사야. 감사란 토양 위에서 주님 아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더 믿고 더 기대하고 더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경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염려의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상황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힘든 모든 상황인데 불구하고 기꺼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를 기념하고 생각하게 하는 성탄식을 동시에 갖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식 할 때 그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찢기신 몸이며 포도즙은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몸과 피를 먹듯이 마치 우리가 그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내가 정말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세워서 살겠다라는, 그렇게 우리 중심에 오고 싶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다시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요즘 살면서 이런저런 삶의 이슈 때문에 내가 예수와 멀어진, 예수님께 도움받기 위한 필요 때문에 찾는 거 말고 진짜 예수 자체가 내 삶의 중요한 존재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성탄식 참석하면서 회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중간에 끼어드는 것들이 많아요. 부부가 마음에 들어지면 딴 사람 저 기웃거리고 괜히 그게 유혹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틈을 주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육체적으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상처가 깊어서 계속 그게 골마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우리를 눌러가지고 우리 인생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는 그 악한 영들도 우리 삶 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므로 넘치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탄식이란 것은 예수님마저 우리를 돌아가셨지 기념의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기념해야 될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만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기에 성탄식은 기념의 의미로 넘어서서 우리 개혁주의 그대로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식이 성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관계에 다시금 재정립하고 그 관계에 헌신하시기 시작하면 그러지 못해서 우리 삶에 젖어온 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친히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할 때 기대하는 것은 병이 낫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그것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안겨서 탕자가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왔지만 오면 돌아오면 다 깨끗게 하시고 좋은 것 드디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듯이 다시 세상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을 오늘 예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다시금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 능력, 지혜, 성령의 은사들을 채워주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또 이루어질 일이지만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살다가 이런저런 스스로 감당 안 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한눈 팔지 말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충만하신 예수께 다시 엎드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찾으면 여러분 삶을 매니지할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와 힘을 언제나 주시는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방황과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축복을 자꾸 외적인 외부적인 상황이나 사람에게 찾지 말고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에요. 오늘 성찬식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오늘 예식 통해서 이어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